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 중에 있었던 수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세 영웅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남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의하면 3남매 중에 미리암이 제일 먼저 첫째 딸에 가데아에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딸이란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의 첫째 딸을 의미합니다. 미리암은 40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지명입니다.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이름입니다. 본문 12절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가데스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는 많은 물이 나는 큰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광야를 지나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은 왜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38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열두 지파에서 차출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유보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출애굽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8년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오랜 기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별다른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6절 하반절에 의하면 가데스에 진을 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첫 번째 진을 친 기록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 37절 38절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데스를 떠난 기록입니다. 민수기 33장 36절과 37절 그 한 절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을 방황하였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하난 아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의 저명한 구약과 교수는 주장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주로 큰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이미 38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거두었을 텐데 본문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불평한 것을 볼 때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또 불평하였겠습니까?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까? 만일 어떤 학자가 주장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주로 가데스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가데스는 참으로 큰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데스에 갑자기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큰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백성들의 불평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의하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지 못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는 대신에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영광의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노심초사하며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처사에 분노한 나머지 일순간에 지금까지의 그 놀랍고도 감격스러웠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대신에 자신의 혈기를 모이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쳐서 물을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반석을 가르고 물을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인간의 다툼의 물, 무리바 물로 바꾸어버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아무리 잘하였다고 할지라도 심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더디고 용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피차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급하게 단번에 해결해버리고 말겠다는 유혹에 빠질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를 범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불평하고 여호와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